네, 두 번째 세션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과속인가? 여기 이제 진짜 좋은 그 은유죠, 보면요. 토끼하고 거북인데, 토끼가 이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예요. 거북이는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뭐, 결국은 토끼가 자잖아요. 근데 꾸준히 토끼가 잘 동안에 거북이가 기어가서 이긴다는 건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가고, 이게 이제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여튼 꾸준히 하여튼 노동 생산성이 좀 증가돼서 토끼가 하는 속도를 따라잡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늦추고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지속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 경상성장률하고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2010년도부터 쭉 이제 2019년도까지 한 건데, 경상성장률은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실질 성장률을 더하면은 경상 성장률이에요. 경상. 그럼 대개 뭐한 5%가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 뭐 성장률 이래봤자 3% 미만이고, 인플레이션도 요새는 뭐 그렇지 않아서 옛날같이 2%가 안 되니까 한 5%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눈으로 안 들어오시죠? 금방이.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기 뭐 그림을 좀 한번 제가 표시해 올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앞에 똑같은 건데, 경상성장률이요. 이게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성장률 더한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빨간 건데, 이거 보세요. 2016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러니까 이제 뭐 파란 것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2018년도에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게 이제 이 빨간 게 바로 뭐냐면은 16.4%가 되는 거죠. 16.4%. 그러고 거기 파란 게뭐 해봤자 5%가 안될거 아니에요. 실질 성장률 3% 미만. 그다음 인플레이션 2% 미만이니까. 그다음 이제 2019년은 아직 뭐 결과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저렇게까지 점프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도운다는 목적이었지만은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번더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하나는 이제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입니다. 이게 파란 색깔로 해서 올라가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뭐한 4,100원 정도에서 지금 2019년도에 8,300원이니까 두배 이상 오른 거죠. 두배 이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균 임금이 이렇게 두배 오르겠습니까? 2010년하고 지금 19년. 그러고 이제 빨간 거는 요거는 이제 인상률인데 16.4%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요번에 10.9%. 그러고 8350은 좀 기억해 두세요. 8350. 뭐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올해 최저임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8350. 아우, 이거 전화번호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요. 이 정도. 네. 그러고, 요것도 제가 또 잘하는 거, 중요한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어떤 방법인데요.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 근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그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래 파란 곳이 보시면요. 주당 40시간 일하는 알바생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원 올라간다면은 그의 일자리는 유지가 될까 하는 겁니다. 예. 주당 4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었는데 최저 시급을 시간당 1,000원 올렸어요. 그의 일자리가 유지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맞죠? 최저임금 인상이 시간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주당 추가 인건비는 뭐죠? 4만 원 되겠네요.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0.1에서 주당 4만 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고, 뭐 알바생 같은 경우 보면은 야간에도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주당 인건비 증가분은 아마 5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냥 좀 합리적인 가정이죠. 네. 그러면은 한달 추가 부담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죠? 4, 5, 20. 그러면은 이걸 누가 지불합니까? 결국 자기가 더 벌어서 자기가 월급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출 이익률을 5%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실제 900개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을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높여 잡아준 겁니다. 여기 뭐 마트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매출 이익률이 낮아요. 한 5% 잡아보죠. 그러면은요, 20만 원 더 가져가려면은 추가 인건비가 뭐예요, 지금요? 어? 20만 원 되려면은 한 달에 400만 원 더 팔아야 돼요. 간단해. 그러니까 400만 원 더 팔아야 곱하기 0.05, 5% 해서 2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20만 원 더 갖고 가려면은 400만 원을 팔아서 20만 원 이익이 나야 그걸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 매출 증가율이 400만 원이 되기 쉽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은 이제 업주가 보면은 그거를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사실은 제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게 400만 원을 더 못 벌었어요. 그래갖고 일부를 내가 보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주하고 알바생의 어떤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점주는 뭐 자기가 다 세금 내고 다 시설하고 다 감염비 내고 그랬는데도 알바 정도의 또는 그 이하의 급여를 갖고 가는 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학생을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경제과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명예 교수님과 강의를 한 번은 하는데 최진웅 물어보면은요 고민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힘들더라도 시급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새벽에 출근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알바.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용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아,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혜택이 아니죠.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보면은, 우리 가정주부님들 보시면은, 본인이 뭐를 잊으셨냐면은, 내가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서 경비 또는 보안요원을 간접 고용하신 등을 모르셨어요, 사실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청구서가 뭡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한 달,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대표회에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대별로. 거기에 올라가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간접 고용한 걸 전혀 모르셨어. 그래, 주부께서. 그리고 임금은 다 재벌이라든지 큰 데서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뭘 따다 주듯이 주는 걸 생각했는데, 요번 기회에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20만 원 더 갖고 가려면은, 그 알바생에 400을 더 팔아야 되는데 400을 더 팔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기가 벌어서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역설입니다. 역설. 사전의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죠? 엉뚱한 결과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업종으로 나누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좀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업 같은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연령별, 그리고 뭐 노인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뭐죠? 젊은 층은 조금 낮춰줘도 되는 거죠. 똑같이 주다 보니까 누구부터 해고됩니까? 노인부터, 그 다음에 낮은 연령부터 해고되는 거죠. 도농도 사실은 예컨대 보면은 뭐 저기 뭐 섬에 있는 편의점하고 아주 그냥 인천시내 복잡한 데 편의점하고 똑같은 그 시급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해. 이게 평등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왜 이거를 안 했을까요? 구분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저임금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 문예 창작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음. 표삼, 표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짓궂은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깜짝 놀랄 거예요, 보면요. 정부별 출범 14개월간 이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14개월을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똑같이요. 위로 다 해갖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출범 14개월간 고졸 취업자 수 증감을 보인 겁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8만이 줄었어요. 누가 고졸 취업자가 약자를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건 좀 우리가 통계라고 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고졸이 아니고요. 이번에 뭐냐면은 똑같은 조건이죠. 정보별 출범 14개월. 그죠? 일용직,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상 지위가 낮은 쪽을 보는 겁니다. 다 늘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7.5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뭡니까? 저항력 아닙니까? 종사상 지위가 취약한 쪽 아닙니까? 종사상 지위가 취약하고 저항력일수록 이렇게 참상이죠. 그들 위해서 올렸는데 그들한테 뒤통수를 친 거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이거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드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죠. 보면 여기요. 정부별 출범 14개월 동안에 고졸 취업자 수 증감인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세요. 보면요. 물론 김영삼 정부 때는 이거는 아주 옛날이니까 얘기를 하지 말죠. 근데 보면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마 이게 뭐 어딘가 흘러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그쪽에서 아파할 얘기이기 때문에 출처 자료를 제가 달잖아요. 자료. 이거 자료 안 달면 제가 되겠어요. 이거요. 이거 자료 없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건데 종합해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최저임금 폭주라고 부르자고요. 최저임금 폭주가 저학력자하고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 일용 취업자의 고용을 악화시켰다 그거죠. 원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걸 예측 못했을까요? 예측 못했으면 바보거나 아니면 뭐 용감무쌍하거나 아니면 문예창작반의 어떤 그런 감상에 젖었거나 혹시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이들 취약계층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기다린 건 실직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죠. 보면요. If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고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면 이들 취약계층들도 그 임금 인상의 수혜를 그대로 누렸겠지만 현실이 뭐예요? 그들을 기다린 건 실직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상식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그림인데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있어요. 미만율.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이거는 리걸의 리걸 웨이지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만율이요. 이게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여기 보다시피 이런 정도로 좀 미만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 연령병, 그 다음에 다시 성 연령별, 그 다음에 고용 형태별인데 여기 이제 전체를 보시면은 여기 9.0이죠. 그리고 여성은 또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전체 여성의 19.4, 20%가 뭐냐면은 이거는 고용주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용주가 범법을 한 거죠. 범법을. 그 연령을 보세요. 15, 19 높죠. 60세 이상.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60세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뭐 연령별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한 번에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게 문제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15, 19세도 그렇죠. 따라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조금 조정을 했다면 만약에 20세 미만이라든지 60세 이상을 조금 좀 낮췄다면 이렇게 미만율이 높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범법입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두 번째 고용 형태별이에요. 예? 정규직 뭐 그렇죠. 하지만 비정규직은 엄청난 거죠. 예? 전체가 뭐예요? 26%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뭐 보면은 뭐 파견, 뭐 호출, 뭐 등등 높은 거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실력을 보질 않고 이렇게 높였다 하는 겁니다. 높였다 하는 거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부연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미만율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죠. 만약 이걸 갖다 이제 고소하면은 고발이죠. 고발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영향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향률이요.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재 2018년도 19년 되면은 이제 남자의 평균 신장이 얼마가 될까요? 최소한도 1m 한 74호는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꽤 낮은 키로 하면은 뭡니까? 1m 한 60, 한 7, 80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은 그 이상 높은 건데 만약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키를 갖다 우리가 1m 72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따라서 최저임금은 낮은 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은 우리 실력에 예? 그 비해서 그러면 영향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영향률을 받는 쪽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연장하면은 1m 70, 한 뭐 5의 평균인데 1m 한 65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m 65보다 다 커요, 누구든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은 아주 낮아서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높다 보니까 지금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뭐 그건 이제 임금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긴 하지만은 말 그대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분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다시피 임금 높아지다 보니까 영향률이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영향률 18%가 뭐냐? 올라가면 18% 그 이하는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수혜자가 저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방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보자고요. 제가 자영업자 편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사지요. 사지 죽음의 골짜기겠네요.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눈물입니다. 우리가요 가구의 어떤 그 종사상 지위를 나누면 네 가지로 봅니다.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이죠. 상용 근로자. 또 하나는 그게 아닌 뭐 임시 일용 근로자가 있겠네요. 그렇죠. 군으로서. 그 다음 세 번째 자영업자가 있고요. 네 번째 기타 무직이 포함돼요. 그러면은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그 다음에 자영업자, 기타.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도 어떻게 구분이 되겠네요. 보면요. 상용 근로자 계신 분이 있고, 임시 일용이 있고, 자영 계시고, 기타 계시겠죠. 통계청에 우리나라 이제 통계 인프라가 뭐 잘 되어 있는데요.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매년 이걸 발간합니다. 그래서 2012년하고요. 2017년을 갖다 우리가 비교 분석해요. 그러면은 5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5년 전 과거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 아, 이만큼 늙었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보면요. 똑같은 현상을 갖다 두 시점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 정확이죠. 그래서 이 통계청이 발간하는 가계 금융 복지 조사 2012년 17년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더니 결과 빨간 글씨로 두 줄로 압축이 돼요.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상이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크게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봅니다. 나중에 근거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줄이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추락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한번 뭉뚱그려서 보자고요. 상용 근로자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고용은 있으면은 뭐예요? 고용원의 월급을 책임지는 자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월급을 받는 쪽이고 다른 쪽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 월급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월급을 주는 쪽에 경제적 위상과 처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보면요. 그럼 누가 월급 주려고 그러겠어, 누가, 지금요. 월급 주는 사람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월급 주는 사람의 그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사실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보면요. 당연히 재벌은 무슨 뭐 땅을 받아, 무슨 뭐, 그걸 금으로 바꿔서 어떻게 뭘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호소입니다, 지금. 월급을 주는 사람이 처지가 상대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보다 나빠졌다면 그 사이가 건강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 자영업자를 갖다 왜 사주를 내모냐 그런 얘기죠, 왜. 여기에 자영업자 눈물. 혹시 이 중에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힘내세요. 힘내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둥이죠. 기업가인데. 한마디로 소득은 줄고 금융위험 노출은 증가하고요.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익스포저 우리가 경제에서요. 그러면 이 테이블 하나가 무지하게 많은 걸 함축하는데 이 테이블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간단합니다. 비교를 하죠. 2012년도 그 다음에 17년도. 그 다음에 하는 뭐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처분 가능. 그러니까 뭐 다 떼고 그냥 디스포저 인컴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상용 근로자를 분모로 놓고 상용 근로자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무 건전성이에요. 그럼 하나만 보세요.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의 90% 정도가 자영업자의 처분 가능 소득이었어요. 이것이 17년도에 가서 개선됐습니까? 계약됐습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90%쯤 됐는데 자영업자였던 평균 처분 가능성도 이것이 88년 다시 88% 내려간 거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일종의 리스크예요. 리스크요. 자산에 대비하는 어떤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에 대비시킨 금융 부채 똑같은 거죠. 처분 가능 소득에 대비시킨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만 보시면은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이제 행을 보시면은 2012년도에 자산 대비 부채가 자영업자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1.07배였어요. 이것이 2017년에 뭡니까? 1.10 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분 가능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이겁니다. 보면 5년 사이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럼 왜 그러겠을까? 상용 근로자에는 뭡니까? 누가 포함해야 되죠? 민노총이 포함돼요. 민노총 즉 민노총의 보호를 받는 그런 뭐죠? 대형 근로자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보면요. 그 뭐, 현대차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면은, 당신네들이 받을 때, 당신네들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알바를 하다 잘리면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기회임금. 여기서 받았던 거, 다른 데 가서 금방 받아요. 금방.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잘리면은, 1억을 어디서 받습니까? 1억을 도대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억을 받아왔으니 도대체. 따라서 기회임금 이상을 받아왔잖아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못 나가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무슨 해고가 살인이에요 그게. 그럼 알바 무슨 잘렸다고 뭐 살인이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G마트에서 잘리면 뭐죠? 뭐 F마트로 가는 거고 K마트로 가고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은 노조에 의해서 뒷받침된 그런 근거 없는 어떤 높은 임금은 그건 뭐죠? 노조의 덫을, 노조의 어떤 울타리를 떠나면은 말 그대로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안 가고 해고는 살인이다. 무슨 그 해고는 살인인데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도대체? 그걸 보면은 당신네들이 얼마나 그동안 일 안 하고 사실은 똑같은, 임금 총액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 많이 갖고 가니까 여기 못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과거 자영업자는요, 사장님으로 불렸던 상대적 재력과, 제가 과장했습니까? 과장 안 했죠? 옛날에 자영업자는 뭐예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불렸던 족발집 사장님, 뭐 냉면집 사장님 다 맞잖아요. 재력과. 그런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요, 자본가로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절름발이 자본가로 추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요. 자영업자가 실패했을 때 어떤 파장은 상용 근로자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상용 근로자가 글쎄요, 실제? 그러면은 구직의 길에 나서면 되겠는데 자영업자가 실패하면은 사업이라 그 자체가 bankruptcy예요, bankruptcy. 도산이에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요. 그들의 지별 여력을 보셔야 되죠. 지별 여력을 도대체. 그거를. 그것도 끌어올리고 도대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과거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 불렸던 그런 재력과가 지금 이렇게까지 추락이 됐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제가 그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드는 표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라 못 그럴 거예요. 사실 뭐 정권에서 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사실요? 좋아하지는 않죠. 저를 지금 보면 고마운을 해야 돼요. 저를 좋아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주 고마운을 해야지. 당신네들이 모르는 걸 때 얘기해주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월급도 줘보지 못하고 세금도 변변히 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길길이 뛰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됩니까 도대체. 반성하라오. 네? 그렇게.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바보들의 정책 사고예요.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려 얼마나 좋습니까? 아씨 얼마나 좋아요 보면. 근데 영구 운동 기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분배하고 성장하고 성장 분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는 사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소득을 이끈다 그런 얘기예요. 소득의 소득을 이끄는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같은 주어 목적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득이 소득을 갖다 그거 아니죠. 주어 목적어가 구분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책의 옷으로 입는 거죠. 지금 소득 주도 성장 필연적으로 분배 주도 역성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분배 주도의 역성장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논리죠. 지금 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가 성장률 뭐 잠정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7%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올해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보면요. 예, 분배 주도 역성장이죠. 사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 27% 올랐잖아요. 생산요소 가격 임금을 전국적으로 27% 인상하라는 거는 일종의 긴급명령, 긴급명령. 그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부가가치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뭘 재원으로 해서 요소 가격을 27% 인상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산요소 가격이 비싸지면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불문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하고요, 취업자 수가 증가 폭에 격감하고요, 잘 보세요. 취업자 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격감하는 거죠. 아까 기억하시죠? 3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2018년도에 8월에 보면은. 그 다음에 실업자 폭증 맞죠? 전부 다 생산요소 가격인 임금이 실물의 뒷받침 없이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에 빚어진 피할 수 없는 어떤 결과라고요. 이걸 예측하지 못하셨으면 바보거나 아니면 뭐예요 지금요? 뻔뻔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노동 생산성 높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뒤로 넘어가겠어. 좀 빨리 할게요.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용주가. 인상된 최저임금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 뭐를 이름 붙이더래요? 국가가 대납하는 건 이거는 안 되죠. 그럼 결국 내가 주머니에서 지금 엉뚱한 사람 급여를 보전해 주는 거죠.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 집사람 용돈, 우리 집사람 우선 생활비 내가 벌어주는 게 맞는 거 맞잖아요, 보면요. 이게 어떻게 급여를 갖다가 고용주가 아니 국가가 대납한다고 하면서 이게 설칩니까? 아래 보시면 외부에서 태업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춰서는 자동 인형과 다름없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에 받침이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폭주는 외부에서 태업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춰서는 자동 인형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뭘 갖다 붙이더라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 맞지 않냐, 그런 얘기해 보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최소한도. 고용주가 급여를 갖다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도대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요. 인내를 해야지. 인내를요. 보론 봅시다. 어떻게 성장 페달을 밟을 것인가. 이걸 보자고요. 어떻게 성장 페달을 밟을 것인가. 스티브 잡스.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얘기죠. Stay hungry. 늘 갈급하세요. 늘 목말라 하세요. Stay foolish. 세상 지름길 없습니다. 미련하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스티브 잡스. 왜 스티브 잡스입니까? Think different죠. 달리 생각하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기초해서 Think different 하니까 창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맨날 도대체 감언인설로 해갖고 누가 먹여 살린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시장 기회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시장에서 근면 성실 노력하면은 뭐죠? 대가 지불되죠. 맞습니다. 다시요. 시장에서 근면 성실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건 맞죠.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성실이 보통 사람의 몇만 배가 돼서 몇만 배가 부자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보자고, 이걸 갖다가. 스타 플레이어를 키울 수 있는 사유가 돼야 되는 거, 그 맞잖아요. 그가 성공한 거는 근면 성실 노력,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은 시장 기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는 경쟁자들보다 앞서 스마트폰을 생산했고요. 소비자들은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지갑을 아낌없이 열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된 거죠. 그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했습니까? 그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했냐고요. 결과적으로 불평등 심화됐죠. 왜? 떼돈을 벌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불평등은 뭐죠? 용서받을 불평등이죠.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졌고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맨날 양극화가 어떻고 도대체 말이죠. 그 양극화, 양씨가 도대체 누군지 몰라도 뭐 한번 양씨하고 극화는 참 이름이 안 어울려요. 뭐 조극화, 뭐 김극화. 근데 뭐 왜 양극화인지 모르겠어 보면. 양평, 뭐 양성평등, 뭐 양자는 참 무슨 불평등 심화되었지만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그는 기업과 정신 무장되어 있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깨어있는 경각심. 다시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기회를 깨어있는 경각심으로 식별해 냄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어죠. 양질의 양각화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기회를 깨어있는 경각심으로 식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압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1870에서 2007년도 그러니까 이게 140년 동안 미국이 2.1% 성장을 했어요. 2.1%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1870년 도대체 이게 뭐 병인양이요 뭐 그때 안 해 보면 고정은 그죠. 그러니까 1870부터 2007년까지 2.1% 성장했는데 잘 보세요. 움푹 들어간 게 이제 소위 말해서 Great Depression이죠. 대공황이죠. 이끄는 거 하나하나 전부 혁신이에요. T자동차. 그죠? 여기 오른쪽 아래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게 왼쪽에 뭡니까? 엔진. 그죠? 내연기관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세요. 벌브. 일렉트릭 벌브죠. 전구죠. 그 위에 보세요. 저게 라이트 형제 뭐죠? 그 비행기죠, 비행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뭡니까? 가운데쯤 되겠네요. 오른쪽보다도. 그게 뭐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끌어올린 거예요. 소득주도가 아닙니다. 소득주도가. 여기 무슨 소득주도가 있냐. 그런 얘기 보면요. 혁신주도죠, 보면요.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 자동차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맨날 자동차 공예 얘기하죠? 그럼 자동차 없어보세요. 누가? 말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마차가 얼마나 좀 죄송하지만 그 배설을 합니까? 매연가스보다 훨씬 더 나쁜 게 그 배설된 거에 피해 다니느라고 쩔쩔 맬 거 아닙니까? 보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다 맨날 무슨 뭐 공예가 어떻고 참 보면은 이걸 보세요, 이거예요. 혁신에서 추동된 경제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하나씩 보면은 뭐 MRI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끌고 올라간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이요. 픽업해서. 그래서 저 아래에서 끌고 올라간 겁니다, 보면.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여한 게 뭐였습니까, 사실이에요. 서양 역사죠, 보면요. 근데 우리 참 답답한 게 세종대왕의 어떤 치국이 같은 게 나타나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될 그게 안 높아졌잖아요, 보면. 왜? 비료가 없어서, 비료가 그 당시에는. 치국은 있었지만은, 지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 좋아요. 금성활자 그럼 뭐 책을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서적이 만들어지고 출판사가 나.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상업화를 못한 거죠. 상업화를 지금. 만약에 그 삼강청자도 다시 삼강청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를 해갖고 무슨 뭐 코리아표 무슨 뭐 세라믹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게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보면요. 그냥 왕족에게만 갖다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무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2004부터 2009년도 세계 각국이에요. 다 포함된 겁니다. 보면은 1인당 GDP하고요. 경제 자유도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경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그 나라는 뭐죠? 1인당 GDP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축이 경제 자유도가 허용되는 나라일수록 1인당 GDP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요. 북한이 지금 어디서 북한이? 그걸 왜 그리워하십니까? 북한을. 우리가 북한을 개조시켜야 되는 거죠. 제3의 장소에서 만날까요? 그게 맞습니까? 북한을 끌어올려야 되죠. 우리 쪽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체제에서 누가 이겼어요? 우리 이긴 거 아니에요. 통독이, 왜 통독이죠? 서독이 동독을 압도해서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3의 길을 찾았습니까? 제3의 길을 찾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경제 자유도가 큰 국가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1인당 GDP가 높아져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고 사회주의 국가에 없는 게 뭐냐 맨날 물어봐요. 자본주의 국가에 있고 사회주의 국가에 없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연말에 구세군 냄비를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 책임인데.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람들이 아낌없이 도대체 뭐예요? 지갑을 열잖아요. 왜? 연말 되면 가끔 그래. 뭉클해 보면요. 같이 핸들이 되는 거. 왜 그러죠? 재산권이 지켜주고 번 거는 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이 되는 건데, 아까 sharing what we have가 되면은 왜 나눠요? 국가 책임인데. 지금도 보면 그래, 지금도요. 사실은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있고 사회주의 없는 게 뭐냐? 체리티, 체리티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지금요. 기부행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것도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성장과 분배 관계인데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가 있는데, 과거에 되게 잘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이 현재 보면 못 사는 쪽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뭐 음식으로 지금 전골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파카? 남대문에 지게꾼도 입어요, 사실요. 아무리 뭐, 저기 뭐, 강원도 산골이를 하더라도 다 어른애들이 짝퉁이라도 나이키 신발을 신습니까? 신습니다, 지금요. 그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과거에는 좁아요, 좁아, 폭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예전에 보면 2조 때 소득 분배를 해보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뭐 천석궁에 만석궁이 됐겠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예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나타났을 때 그 뭐 예컨대 보면 스티브 잡스 뭐 지금 뭐 돌아갔지만은 예컨대 하고 지금 뭐 지겠구나 보세요. 훨씬 넓어진 거죠. 보면. 좁아지는 것이 넓어지는 게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보면요. 그리고 분명히 과거에 보면 오른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뭐죠, 지금요? 지금 왼쪽에 뭐예요? 이미 이제 현재가 됐지만 못 사는 쪽에 들어오면 더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어떤 칼로리 섭취는요, 예전에 상간마마 정도까지 다 드신 겁니다, 지금 보면요. 예전 조선시대 때 뭐 뚱뚱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때 민화 같은 거 보세요. 기록량을 보세요. 뚱뚱한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뚱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할 정도가 될 정도로 영양 과다 섭취 아닙니까? 북한에 지금 뚱뚱한 사람 있습니까? 아,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딱 온유한 뭐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영양 과다 섭취자는 딱 한 분 계시라고. 아,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미국은요, 너무 과도해서, 네 명 중에 하나가 뚱뚱해요. 하나, 둘, 셋, 뚱뚱. 하나, 둘, 셋, 뚱뚱.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4분의 1. 코로. 북한은 한 분만 영양 과도 섭취해요, 보면. 우리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뚱뚱해졌죠, 지금. 유아비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아비만까지, 지금. 예? 경제성장은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뭐 전골이 다 궁중 음식이죠. 지금은 뭐 모두 전골이에요. 김치 전골, 만두 전골, 전골 아니고 한번 불러보세요. 전골을 안 드시고 한 달을 못 빼기실 거야 아마 보면은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세 번 전골 드셔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잘 살아진 거야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과거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경제가 커지면은 과거의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서 빈곤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숙명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거죠. 문제 자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려. 우리는 뭐냐면 절대적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건 맞는데 상대적 빈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거를. 알드폰을 가질 수 있으면은요, 절대 빈곤 벗어나신 겁니다. 더 이상 국가 요구하지 마세요. 뭘 도대체, 뭐, 마음의 부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참, 그, 제가 좀 기분 좋은 게 저는 돈은 별로 없어도요. 저는 그것도 이런 사람보다 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돈은 많은데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그리고 매번 소화제 드셔야 되는 분. 우리는 뭐 아무거나 다. 우리 밤에 뭐 그냥 라면 먹어도 얼마나. 저는 제가 그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보면 이제 젓가락 쟁탈죠. 그러니까 밤에 라면 하나 끓여보세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보면. 그 정도 얼마나 좋습니까? 라면은 무슨, 제발, 절대적 기준에서 빈곤을 벗어나면 되나요? 상대적 빈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벗기합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적당히 좀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과 빈곤의 관계인데요. 경제 성장, 분배,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한이 없어요. 한국 경제 있는 그대로 보기. 정책적 사고 왜곡되는 거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 도시 2인 이상 기준으로 분배 지표를 한번 보면은요. 농촌 인구 빠지고 1인 가구 빠집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나쁜 적은 아니에요. 나쁜 거는.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90년하고 2015년, 25년 간격이죠. 25년 간격. 꽤 넓습니다. 그리고 시장 소득이 있고요. 그건 맨살에 맨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대로 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세금 내고 보조금 받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 이 시장 소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90하고 2015년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소득 분배를 갖다 우리가 이, 여기 계신 분들을 갖다 이제 체중을 갖다 한번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해보세요. 그거 가운데 위치한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평균이 아니에요. 중위. 그러니까 다섯 명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계신 순서대로 고분의 체중, 고분의 신장이 중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위를 잡는 겁니다. 그래갖고 중위 소득의 반이 안 된 빈곤층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생선 치면은 이제 끝머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 빼고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 소득의 50% 이하가 되면은 빈곤층이 되는 거고, 중위 소득의 50에서 150이면 중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0이 넘으면 부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실제로 150% 넘으면 부유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 가운데 중위가 있고, 거기에 반, 50% 이하, 50에서 150, 150 이상. 이걸 보면은요, 90년도를 보세요. 시장 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이 7.8%예요. 중산층이 73.7, 그 다음 부위층이 18.5 해서 합의 100이 되죠. 합의 100. 그렇죠? 이것이 2015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보세요. 7.8이 14.1로 늘었어요. 그 다음 중산층이 줄었어요. 부위층이 그대로예요, 여기는요.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우리가 분포에서 볼 때, 그러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보세요. 이건 국가 개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만 보세요. 그러면 빈곤층이 좀 줄었잖아요. 왜? 보조금을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고 부유층이 좀 줄었겠죠. 왜? 세금 많이 떼어갔을 테니까. 이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2015년도하고 90년도를 갖다가 가처분 소득을 보면은 역시 빈곤층이 좀 늘었죠. 그 다음에 중산층은 좀 줄고, 그 다음에 부위층은 조금 줄고,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이건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이것도 좀 보세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양극화를 갖다가 소득 분배 불평등으로 고쳐 써보자고요. 그러면 양극화는 한국만 안 해요, 안 해요.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아니면은 이런 양극화 문제에서 우리가 훨씬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양극화가 무서워서 우리가 사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보면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를 빼보세요. 얼마나 소득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기여를 한번 했지, 그 사람들 누가 가난해졌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튼튼해서 남이 아팠습니까? 누가 절세 미인이라 누가 못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디펜던트한 거잖아요, 보면요. 인디펜던트한 거죠, 보면. 양극화는요, 상당 정도 ICT, 그렇죠? 테크놀로지, 그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서 연유된 겁니다.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 서비스업 같은 3차 산업 비중이 커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돼요. 고학력 사회가 될수록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하지만 아주 낮은 쪽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절대 빈곤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 빈곤은 어떻게 하겠어? 알뜰폰 갖고 계시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디지털 디바이드? 똑같은 거죠. 디지털 해브, 해브낫 이것이 바로 양극화에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경제는 저절로 성장합니까? 우리가 유해될 건 뭔가 보자는 거예요. 평등 지상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경제 평등을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제 평등을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그에게 일정 부분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협력 이윤 공유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협력 이윤 공유제. 어떻게 이윤을 공유합니까 도대체?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건 맞아도 두 사람의 2인 상봉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요. 아파트 제가 700일로 사는데 800일로 같이 무슨 가계부 같이 쓸까요? 그건 아니잖아 보면요. 쉐어링 이코노미 번역 되게 잘못됐습니다. 공유경제. 우리 얼마나 공유를 좋아합니까? 사유를 싫어하고 사유재산 싫어하고. 하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 쉐어링 이코노미가 공유경제로 잘못 번역된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자동차 다시 아파트의 주차장에 왜 이렇게 차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차 갖고 영업하라 우버 우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효율 증진 또는 다중이용경제로 번역했어야 맞는 거죠. 내 방에 하나 비어요. 그럼 외국인들 여행을 왔는데 마땅해? 없어? 그럼 내 방 빌려주고 돈을 번지는 거, 아니, 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쉐어링인데 이걸 우리가 공유경제로 번역을 해서 워낙 공유를 좋아하는데 사유를 싫어하는데 굉장히 미스컨셉션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제안한 대로 다중이용경제 그 다음에 효율 증진 경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하다 보니까 쉐어링 하면은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윤도 공유의 대상이 되는 걸 생각하고 그럼 성적도 공유할까요? 성적도 A하고 C하고 공유하게 할까요? 그건 아니죠 보면요. 평등론자들은 뭐를 잘못하냐면은 정의에 반하는 불로소득하고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될 소득의 구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평등해지는 쪽으로만 경제가 이동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누구에게 혜택을 줄 건가만 고심하는 거죠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의에 반하는 불로소득 우리가 그걸 척결도 못하고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평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은 안 됩니다. 세금은 더 걷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금 말한 대로 한 개인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정 부분의 뭐의 성과를 국가가 같이 너하고 공유해라 명령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제가 절감을 하면서 호소하는 게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저절로 성장합니까? 베네수엘라 보세요. 자국의 화폐를 갖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수베니어를 팔더라고요. 우리 치면 5만 원짜리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는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랬죠? 그걸? 기업을 키우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 석유기난 그 끄집어내서 말이죠, 보면요. 예? 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 기업이요? 거미줄 같은 규제, 맞죠? 두 번째, 반기업 정서, 그렇죠? 전투적 노조, 맞죠? 높은 법인세,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면 초과요. 규제는 거미줄 같고 반기업 정서가 만연되어 있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기울어지다 못해도 엎어진 직전의 운동장이고 높은 법인세 어디 갑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뒤집힌 판정에서 보면 법의 안정성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딜 가요? 땀 흘리지 않고요. 지도자는 물론 경제활동 참여자의 지력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3만 불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요. 부모보다 못 사는 초유의 자식 세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보세요. 땀 흘리지 않고 국가 다 모두 의존하고 말이죠. 네?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가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이요. 문예창작반에 그런 뭐 시백이 안 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문 실력이죠.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땀보다 아름다운 보석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땀보다 아름다운 보석은 없다고요. 땀 흘리시라고요. 지력? 지력이 낮으면 뭐 위정자 끌어내려야죠. 시장 경제 참가자도 지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